제가 이제 초대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벌써 많은 성도님들께 또 사랑과 또 격려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가장 많이 들은 말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목사님 생각보다 너무 동안이세요라는 말과 또 하나는 목사님 생각보다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어떤 분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영어로 오늘 예배가 진행이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좀 놀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걱정하신 분도 있는데 왜늘 이렇게 불안한 그 느낌은 적중을 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한국말로 네, 설교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백투스쿨 프레어 미팅을 저희가 프레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 또 오늘은 최고의 교사를 세우라, 또 내일 새벽에는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축복기도와 함께 우리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주제로 이 백투스쿨 프레어 기도 모임이 기도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자녀들과 많이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또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자신의 현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고, 또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뚜렷한 그 목적을,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자신의 행복이나 또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허무하게 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일이면 오늘보다 나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처한 처지나 또 그의 지위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살고 있고 또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토크쇼를 우리가 아마 뽑자면 오프라 윈프리 쇼일 것입니다. 25년간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는 수많은 초청인들과 함께 인생을 성실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종종 이 쇼를 진행하면서 자동차를 선물해주기도 하고요. 또 치료하는 데 치료비를 대주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삶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간의 이 쇼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최종회에 다른 손님을 다른 사람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마지막 최종회의 초대 손님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쇼에서 그녀는 여러분은 오늘 차를 얻거나 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오프라 윈프리는 소명이라는 주제를 던지며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고 삶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소명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14살의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는 슬픔과 또 그 고통을 고통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지만 그녀는 그 과거와 또 상처에 갇혀서 얽매여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을 선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소명을 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크리스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빈 항아리와 같이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힘쓰기보다 피곤함과 또 생의 무거움에 무거운 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지만 나부터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편한 것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참된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 또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의 후서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 이 최고의 교사를 세우라라는 이 주제를 받고 과연 어떻게 하면 최고의 교사가 되는 것일까? 또 최고의 교사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대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의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좀 섬겨주세요. 네. 물론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역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 제가 여유가 없어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자격이 되지 않아서요. 또 제가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요. 물론 이러한 대답이 타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무가치해져 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여러 다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교사 또는 사명자의 정체성과 그 존재의 의미, 본질, 그리고 부르심의 근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구원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반응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사야 6장 8절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반응하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라고 이유를 대며 피해 다닌다면 이것은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인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심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죠.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나 봅니다. 바울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완전 반대의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이 사이비의 그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아마 말씀대로 살고자 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보였을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나이가 어린 그 목회자, 어린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고 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디모데가 내성적이고 또 어린 나이의 목회자이고 또 여러 부족함이 있지만 7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가 처한 모습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가가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참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11살 때 이민을 왔는데요.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교회와 또 저희가 사는 그 사택이 지하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연탄 연기에 취해 보기도 하고요. 또 지하에 물이 이렇게 잠겨서 물에 잠겨서 잠을 자다가 물에 잠겨서 깨어나 본 적도 있고요. 참 부모님께서는 늘 시간만 되면 기도원에 가셨기 때문에 그 외동아들인 저는 늘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았고 또 제 아들 또 제 자녀들도 그렇게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웬걸 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저희를 훈련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출산을 했던 시기였는데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해야 할 만큼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이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 귀했던 시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참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당시에 힘들어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차에 이제 기름이 없다 이렇게 불이 이제 두루 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 살던 상황인데 그 사인을 딱 보니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서럽고 참 이렇게 억울하고 막 한지 울며 불며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왜 하기 싫다는 신학도 억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게 시켜놓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도저히 하나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막 이리 부르짖음을 한참 들으시더니 저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좀 생뚱맞죠?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저의 첫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소명을 받고 처음 신학교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린 첫 약속이었고 지금도 제가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삶이 여유가 없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이 소명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과 그 신뢰가 무너지면서 삶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보다 어느새 더 많아졌던 것이었어요. 나는 지금 물질이 없다고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삶의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원망 가득했던 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정말 많이 회개하며 한없이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실망과 실족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잊었느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 소명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응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부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든 간증을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실수가 없으신 분인지 때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 그때의 감동과 감격은 기쁨을 넘어서서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되고 또 두려워지고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부르신 이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사로잡혀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짐이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무거운 짐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뚫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인정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고 유일한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에 나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이 거짓 교훈에 맞서서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를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모독하면서 세상에서 또 그들이 믿는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천천히 서서히 변질되고 교회는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스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스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하버드 대학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 네, 우리 자녀를 하버드 대학에 보내리라, 이러한 로망을 가지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이 하버드는 존 허버드 목사님이 그의 책과 돈을 기부하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시작되면서 저들은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 그 로고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방패 모양의 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베리타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Truth, 즉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오른쪽, 여러분의 왼쪽 오른쪽이시고요, 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보시면 책 3개 중에 2개는 펴져 있고 1개는 덮여져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으니 삶 가운데 찾아가 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라는 뜻에서 책 하나를 덮어놓은 겸손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C를 보면요, 저 책 3개가 다 펴져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함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또 원래 씰에는 이 베리타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Et Christos Ecclesia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Truth for Christ and the Church,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씨레는요, 이 에트크리스토스 에클레시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직 학교 도서관 벽에는 새겨져 있어서 이것도 없애고 싶어 하는데 이 벽에 새겨진 것이라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 사상으로 세워진 미국과 또 미국을 대표하는 이 대학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입니다. 한 번은 이 팀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이 풀타임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했느냐라고 물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결단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러한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음이 변질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모욕을 당하며 교회를 가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의 선물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인생,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며 복음에 빚진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사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또 양육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양육 방법 등과 또 프로그램 같은 데에 관심의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시스템 당연히 물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확신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주는 첫 교훈이 목회 방법이나 또 어떠한 목회를 통한 경험과 지식 또는 노하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초이고 또 지도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명령한 대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도 이 참된 복음과 바른 교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땅 위에서 선한 싸움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주었구나. 내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을 내가 대신 전해주었고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내가 대신 받아주었구나 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를 유일한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대,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두들 이 시대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사명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생애를 복음의 사역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하였어요. 오늘 우리도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희미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게 펴고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그럭저럭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반응합시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때문에 오해받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소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사명자들로 부릴 듯이 일어나서 어두워져가는 이 사회를 밝히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시대의 이 시대의 소망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 A.W. 토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쓰임받아 달아 없을지언정 쓰임받지 못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가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며 거룩한 소명자들이, 거룩한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